VOA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내 무장 세력들의 열차 인질극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승객 450여 명 중 절반가량이 아직 억류돼 있다고 현지 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분리주의 세력인 발로치의 반군 무장대원 수백 명은 11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로치스탄주의 한 터널에서 열차를 탈취한 뒤 450여 명의 승객을 인질로 붙잡고 정부군과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오후 현재 190명가량을 구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장대원들이 자폭조끼를 입은 채 승객들과 뒤섞여 있어서 보안군이 전면적인 교전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발로치 해방군 대변인은 파키스탄 당국이 수감 중인 무장대원 석방에 동의할 경우 승객들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교전으로 다수의 보안군과 최소 30명의 발로치 해방군 무장대원이 사망한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3,000명가량의 무장병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발로치 해방군은 항구와 금, 구리 광산 등이 위치해 있는 발로치스탄 지역에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이번 관세 조치는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교역국들이 부과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무토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0일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조치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28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260억 유로, 약 280억 달러 상당의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달 1일부터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섬유, 가전, 농산물 등에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는 4월 2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나라들에 해당 관세만큼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시리아 내 독재 잔당 세력들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X에 시리아 해안 지역에서 온 가족 몰살 등 광범위한 즉결 처형이 발생했다며 유혈 사태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민간인들은 보호돼야 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축출된 독재 정권 추종 세력들이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최근 일으킨 반란과 그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을 포함 약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시리아의 평화적 통합의 일환으로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무장단체의 과도정부군 편입에 합의한 점을 환영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시리아 과도정부 당국과 시리아 민주군이 북동부 지역을 통일된 시리아로 통합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신뢰 가능하고 비종파적인 통치를 보여주는 과도정부의 정치적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일한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오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깊은 종교적, 인도적,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찬탈자들이 다 가자지구로 가는 통로를 다시 열고 식량과 의료품을 포함한 원조물자 반입을 허용토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경고는 홍해, 아덴만, 바브 알만데 해협, 아라비아 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적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반군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1월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휴전과 맞물려 홍해 등을 지나는 국제 선박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이스라엘이 이달 초부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원조를 중단하자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군은 성명에서 해당 지역 미군 병력들이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력과 자산, 파트너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교통관제사 모집 게시물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년째 이어진 항공교통 대란의 이유 중 하나로 늘 관제사가 부족한 문제가 꼽혔는데요. 최근에 또 미국 여러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나면서 관제사 수급이 더 긴급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은퇴한 항공관제사 다시 채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아주 간소화한 새 관제사 교육생 특별 채용 공고도 나왔는데요. 연방항공청 FAA를 관리하는 교통부 장관이 한눈에도 딱 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려서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엉클샘은 당신이 우리의 관제탑을 관리하는 역동적인 첨단 직업에 지원하기를 바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성조기사 디자인의 신사 모자와 재킷을 입은 엉클샘이 검지를 딱 치켜세운 모습의 포스터도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보면 양키라고 딱 알아볼 법한 엉클샘,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인물이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모병, 그러니까 신병을 모집했을 때도 엉클샘을 내건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방항공청의 이번 관제사 특별 채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항공관제사,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영어 잘하고 신체 건강한 미국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치면 약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와 여러 복지 혜택이 따르고요. 역동적인 첨단 직업,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특별 채용의 지원서는 3월 17일까지 넣어야 하고요. 초봉 30% 인상의 채용 절차 간소화,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전현직 군인들의 지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11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자,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고요.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 북도 지역은 밤부터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사이입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1도입니다. 중강은 영하 4도고요. 함흥은 영하 2도, 원산 영상 5도, 해산은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3도입니다. 원산 15도, 함흥 17도, 중강의 낮 최고는 7도, 해산은 영상 5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 ABC에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꿈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순서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그냥 영상을
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에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로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러시아도 30일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났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했네요.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새벽 0시 1분을 기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금속으로 만든 수백 가지 파생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모든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알루미늄에는 10%, 철강 제품에는 25%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요. 이번에는 알루미늄에도 25%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예외나 할당 면제도 모두 없앴습니다.
네. 다른 산업자재들도 많은데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알루미늄하고 철강 수입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예,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이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수준으로 지나치게 늘어나는 반면에 미국 내 생산은 점점 줄어서 이 제련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무역 확장법 제232조의 근거에서 이러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 많이 파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나라냐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관리국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일본 순입니다.
네.
예, 이들 나라는 지난 1기 때 미국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면제나 할당량 혜택을 누려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혜택이 다 폐지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타이완과 베트남의 대미 철강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입니다. 또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을 이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부터는 이렇게 수입을 많이 안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데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또 이 세계 2위 알루미늄 공급국인데요. 하지만 이미 덤핑 또 정부 보조금 혐의로 높은 관세 처에 있어서 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 자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미국의 세입을 늘리고 미국의 공장 증가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이 CEO들과 가진 자리에서도 이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 tariffs are having a tremendously positive impact. They will have and they are having.
네, 관세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관세를 높일수록 미국의 공장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은 CEO들에게 관세 정책이 이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We have car companies that are not building in Mexico now. They're building in.
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미국에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또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시작한 일부 기업도 이 건설을 중단하고 이제 미국에 건설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생산해서 아무런 세금도 받지 않고 국경 넘어 미국에 파는 건 매우 불공평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일단 유예가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4일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자동차 기업 대표들의 요청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원산지 규칙을 준수하는 이 수입 차량에 한해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대부분의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자, 이 한 달이면 상호 관세 시점하고 맞물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관세 수준을 검토하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들, 산업보조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까지 광범위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지금 여러 나라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12일 대응 조처로 4월 1일부터 약 260억 유로, 미화로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여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뿐만 아니라 섬유, 가전제품, 농산물 등도 포함되는데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 European Union must act to protect consumers and business. The countermeasures we take today.
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취하는 대책은 강력하지만 비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EU에 28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그에 상당하는 규모로 대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주정부는 미국의 조처에 반발해서 보복 대응을 취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뭐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미국, 미네소타, 미시간, 이 뉴욕주로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온타리오 주정부는 미국 정부가 관세를 철폐할 때까지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25%가 아니라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결국은 온타리오 주지사가 사과하고 전력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0일 휴전에 관한 입장을 내놨군요.
네, 우크라이나가 11일 미국의 30일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도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Ukraine, ceasefire. Ukraine, ceasefire. Just agreed to a little while ago.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좀 전에 휴전에 동의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하며 바라건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을 그들을 만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매우 중요한 거라면서 만약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매우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지난달 28일 백악관 회동에서 설전을 벌이고 충돌했고요.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워싱턴을 떠났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안드리에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 두 나라 고위 대표들이 11일 사우디 휴양지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약 8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이고 잠정적인 30일간의 휴전이라는 미국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예, 루비오 장관은 11일 늦게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도 예스, 동의하길 바란다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광물협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동성명에 따르면 회담 뒤에 광물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즉각 해제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지원을 재개할 거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밤 영상 연설에서 이 휴전 계획이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쪽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주에 미국 관리들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정상적인 관행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제다 회담 결과를 러시아에 알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휴전 동의 소식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한 목소리로 이를 환영했습니다.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협상 결과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12일 소셜미디어 X에 이는 우크라이나의 공정한 평화를 향한 중요하고 올바른 단계라면서 이제 푸틴에게 달렸다고 적었습니다.
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놀라운 돌파구라고 환영했고요.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13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문제로 사우디에 가 있던 루비오 국무장관, 다음 행선지가 캐나다네요.
네, 루비오 장관은 사우디에서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요. 12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G7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춘 회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체포 소식입니다.
네, 필리핀 경찰이 11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출발해 이 마닐라 공항에 내린 뒤에 체포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자국인 필리핀에서 왜 체포가 된 겁니까?
네, 앞서 ICC가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단행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려고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헤이그로 이송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면 ICC에 인도돼서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미 두테르테 전 대통령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왔었죠.
네, 맞습니다. 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의 시장으로 있을 때 또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때 주도한 강경 단속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이 마약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법 집행 요원들을 결집해서 마약 용의자들을 사살하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6천 명 이상이 경찰 또는 정체 불명의 공격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 사망자 수가 3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그 마약과의 전쟁 정책이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말이 나오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젊고 가난한 도시의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네.
예, 보고서는 가택수색을 위해서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찰이 체계적으로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용의자가 치명적인 무력에 직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경찰에게 오직 정당 방위 시에만 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마약으로부터 필리핀을 정화할 수 있다면 감옥에서 썩을 준비가 돼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이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했습니다.
네, 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재임 기간에 또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기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2022년 퇴임 당시에 필리핀인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실적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는 포퓰리즘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동양의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신의 우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필리핀은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밀착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 국가 원수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헤이그로 이송돼서 이 ICC 법정에 서면 아시아 전직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이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가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양회가 11일 끝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정협을 합쳐서 양회라고 합니다.
전인대는 어떤 것이고 또 정협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전인대는 한나라의 의회격으로 국가의 의사결정권, 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입니다.
네.
예, 전인대에서 총리가 한 해의 업무 보고를 하고요. 국가 정책, 경제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협은 이 정책 자문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중국의 양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안건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네, 전인대 대표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정부 업무 보고를 통과시켰고요. 또 거의 만장일치로 예산안 그리고 전인대 대표 관련 법안 수정안도 승인했습니다.
네, 이번 양회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거죠?
네, AP통신은 일주일 동안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주제가 투자 그리고 소비 지출을 강화할 필요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최근 중국 경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끝난 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는 등 계속 침체 상태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특히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양회에서도 그 경제 성장률 목표도 언급이 됐군요.
네, 전인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기간에 나온 조처들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한 그 조처라는 게 어떤 것이 될까요?
예, 낡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총 41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을 제공하는 등 여러 조처를 위한 추가 차입이 포함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차입금의 상당 부분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과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도 아주 중요한 사안일 텐데요. 이 문제도 양회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전인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잘못된 길로 더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물음에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양회가 이렇게 큰 정치 행사는 국가 주석이 나올 법만 한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에 연설했습니까?
아닙니다. 양회 폐막일에 시 주석은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또 리찬 국무원 총리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전체의 인구 가운데 대부분이 영어만 쓰거나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공식 언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월 1일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공화국 설립 때부터 영어가 국가 언어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립선언문과 헌법 등 역사적 문건들이 모두 영어로 쓰였다면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삼는다고 선언할 때가 오래전에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1997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언어를 쓰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 당시 미국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그리고 원주민 언어가 쓰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 정책에 대한 물음이 20세기 내내 제기돼 왔습니다. 1906년 연방의회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영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이 제정돼 언어 능력이 제한된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연방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의회는 1975년 투표권법을 고쳐 영어를 쓰지 않는 미국 시민이 많은 곳에서 이중언어 투표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언하려는 의회의 현대적 노력이 1981년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상원의 공동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삼기 위한 법안이나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공동 결의안이 의회에서 꾸준하게 발의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하려는 노력은 연방 차원이 아닌 주 차원에서 더 결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비영리 조직인 프로 잉글리시 자료를 인용해 현재까지 32개 주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와이주 같은 경우엔 영어뿐 아니라 원주민 말도 공식 언어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2023년에 내놓은 2018-2022 미국 공동체 조사에서 미국에서 5세 이상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 집에서 영어만 쓰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공식 언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한국에 스타트업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회사를 말하는데요.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은 자기 생각을 전달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커리어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들어야 되고 여러 출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시청자들도 비판적인 사고로 그거를 뉴스에서 얘기를 팩트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커리어브라 스피치 클럽에서 수강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느낀 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현명한 뉴스 소비 방법이었는데요. 약 20명의 수강생이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전합니다.
저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른 반대 의견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두고 비교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에만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커리어블은 2023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강대엽 대표가 회사를 운영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는데요. 팀원을 꾸려나가고 또 회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강 대표는 털어놨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 팀원들을 꾸려가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초기에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공감해주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발자 두 분, 디자이너 한 분, 운영 담당자 한 분, 저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뭔가 자율을 주장을 하면 그거에 맞게 내가 이렇게 자율을 누릴 수 있는 성과를 냈다라는 걸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맡은 바를 다 성실하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리어블을 거쳐간 수강생들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런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고 글 쓰고 표현하게 하잖아요, 말로. 그런데 글이 잘 써진다. 내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멤버분들이 계실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마케터분도 수강을 하셨었어요. 그때 그 마케터분도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고 표현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희 커리어블이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마케팅도 해주시고 본인도 참여해주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블은 배세나 마케터에게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베세나 마케터 또한 말하기에 관심이 있고 또 커리어블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강 대표의 사업 철학과 비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일이 너무 빨라요. 그다음에 나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 그리고 수정이 빠르다. 앞으로 더 커가실 분이라는 그런 잠재력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나 저의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티하고 계신 분들이 커리어블 스피치 클럽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좋은 것은 나눠야 하니까요.
또한 커리어블의 가장 큰 장점은 말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라면서 스피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하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고 그냥 영상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버들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나의 생각이다. 그래, 과연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남의 말을 듣고 그게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걸 과연 학교에서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일단 발표 자체를 안 하고요. 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 토론, 논술의 그런 기회의 장이 있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독서 논술 그런 스피치 클럽이 생긴다면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여러 출처와 인용이 된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커리어블의 스피치 클럽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커리어블은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입소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기법인 바이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1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10명한테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경험을 하고 바이럴을 시켰을 때 그게 스타트업에 처음 커나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은 바이럴이고 적은 인원수가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리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들의 의견도 듣고 커뮤니티를 단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해나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치 클럽의 한 참가자인 김나은 씨는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며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면서 직접 뵙고 좀 더 동기부여 받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사실 그 아카데미를 다녔어서 읽거나 아니면은 뭐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이 좀 배웠으니까 훈련이 됐으니까 이게 괜찮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읽는 걸 떠나서 제 생각을 말로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어려움이 너무 크게 있어서 이 생각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로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커리어블에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저는 언론사 입사 준비가 저한테 사실 키워드였는데 그 뭐 언론사 입사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는 언론사 구인 일정? 이런 것도 카톡으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도움받고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더불어 또 다른 참가자인 조은아 씨는 스피치 클럽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제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도를 나가야 되고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뭔가 많이 알려주는데 좀 급급한 것 같은데 좀 자기 의견을 가져야지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스피치는 사실 앵무새처럼 뭔가 지식을 그냥 알려주고 남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가지게 하는 거에 있어서 스피치가 중요하고 또 스피치를 하면 또 그 능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이 되고 수업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스피치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치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빈번하고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간에 일할 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챗GPT가 더욱 발전할 거고 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써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사소통하고 표현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스피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생각을 잘 한 거를 기반으로 내가 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글로 표현한 거를 잘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그 단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 현재 커리어블은 스피치 클럽에 중점을 두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책 읽고 글 쓰고 말하는 거를 저희 중점 모토로 삼고 있는데 사실 책 읽고 글 쓰고 말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운영 노하우나 아니면 개발단을 좀 확실히 해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 대표는 창업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창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창업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르십시오. 고민하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되니까 그냥 지르고 나서 고민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저는 살면서 열심히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꾸라지더라도 그때도 열심히 해서 뭐 그때 살 길을 또 찾지 않을까요? 제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말과 글을 무기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커리어블.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기를 전해드리는 스타트업 코리아. 커리어블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귀요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전국을 찌르다, 격노하게 하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을 bull, 황소, B-U-L-L, 황소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을 찌르다, hit the bullseye,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pleased to be included today.
Do you really want to work on weekends?
Yes, it's quiet. There's no traffic and less work on weekends.
That too, but isn't it because of money?
Wow, you hit the bullseye. They do give more money to people who work on weekends.
제가 존에게 주말에 일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존의 대답은
Yes, it's quiet. There's no traffic and less work on weekends.
조용하고 교통 체증도 없고 일도 적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존의 대답은
You hit the bullseye.
당신은 황소의 눈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서 bullseye는 관역의 정중앙을 말합니다. 동그란 관역이 소의 눈과 비슷해서 bullseye라고 하는데요. Hit the bullseye. 관역에 적중하다, 전곡을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전곡을 찌르다 이 표현으로 hit the bullseye 말고 hit hom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think you are really a wonderful person. Pleasant to work with. Everyone loves to work with you.
I'm not talking about me. I want to talk about your comments to David.
Is David upset with me now?
I saw his face. It went red as I assume your words hit home.
제가 존에게 사람들이 당신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I'm talking about your comments to David.
데이빗에 관한 당신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Is David upset with me now?
데이빗이 나한테 화났냐고 물었더니 내 말이 데이빗의 급소를 찌르자 데이빗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I saw his face. It went red as I assume your words hit home.
나는 데이빗의 얼굴이 빨갛게 된 것을 봤다.
I saw his face turn red as your words hit home.
내 말이 hit home, 정곡을 찔렀다. Hit home은 집을 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타격했다, 급소를 찔렀다, 정곡을 찔렀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 saw his face turn red as your words hit home.
이번에는
like a red flag to a bull.
황소 앞에 빨간 천.
Like a red flag to a bull.
어떤 의미인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m going to promote Amy over David.
Are you serious? That's like a red flag to a bull. David will be furious.
제가 에이미를 데이빗을 제치고 승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좌한의 대답은
It's like a red flag to a bull.
이것은 황소 앞에 빨간 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투장에서 투사가 황소에게 빨간색 천을 휘날리면서 도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은 소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죠. 어떤 사람을 격분하게 만드는 것.
It's like a red flag to a bull.
황소 앞에 빨간 천.
It's like a red flag to a bull.
그럼 끝으로 정곡을 찌르다, hit the bullseye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really want to work on weekends?
Yes, it's quiet, there's no traffic, and less work on weekends.
That too, but isn't it because of money?
Well, you hit the bullseye. They do give more money to people who work on weekends.
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정곡을 찌르다
hit the bullseye
어떤 사람을 격분하게 만드는 것
it's like a red flag to a bull
황소가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세기의 미국 에너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형태의 미국 에너지를 승인, 생산, 분배, 규제와 운송 과정을 개선해서 에너지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와 동맹국의 에너지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전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수억 에이커를 에너지 생산에서 제외하고 에너지 승인 기간을 늦추는 등 연방정부의 에너지 생산과 개발 속도를 크게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은 미국이 전략적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 기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생산을 제한하는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에 석유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불량 정권에 대한 미국의 석유 제재를 집행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라는 일을 틈타서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석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다양한 중요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중국이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같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산업은 2022년 유럽에 대한 LNG 수출이 141% 증가해서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은 거의 70년 만에 에너지 순수출국이 돼서 세계 최고의 산유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LNG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방 토지 시추 승인 시간을 단축했으며 국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개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